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불공평한 재판관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불공평한 재판관이요? 어떤 식으로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가 너무 명백한 흉악범이 법정에 딱 섰는데 재판관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범죄자 옷을 자기가 입고 스스로 감옥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간다고요?
네. 그러고는 그 범죄자 기록 장부에는 막 완벽한 모범 시민 이렇게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거죠. 현실에서 이러면 진짜 사법 체계가 미쳤다고 다들 분노하지 않겠어요?
뭐, 당장 뉴스 일면에 나고 난리가 나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비이성적이고 파격적인 판결이야말로 우주를 지탱하는 가장 완벽한 정의,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엄청난 선언이 담긴 문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강의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5장 11절 사이를 다룰 건데요. 이 텍스트가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사상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정의나 보상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요.
네, 완벽한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데 바울은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인간이 그 계산기 앞에서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완벽한 파산이요. 진짜 뼈 때리는 진단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파산 상태를 해결할 유일한 카드로 은혜라는 개념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은혜라고 하면 약간 그 부모님의 맹목적인 내리사랑, 아니면 종교적인 감성,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되게 감상적인 단어로 생각하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고대 로마 사회, 그러니까 바울의 독자들에게 이 단어는 느낌이 완전 달랐더라고요. 엄청 현실적이고 심지어 찐으로 정치적인 시스템이던데요?
그 사회적 배경을 아는 게 오늘 대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고대 사회의 은혜, 그러니까 후원자와 수혜자, 파트로누스와 클리엔테스 관계를 봐야 해요.
아, 역사책에서 본것 같아요. 그 권력자랑 평민들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시에는 거대한 부를 가진 소수의 후원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재정적 도움이나 법적 보호를 베풀었어요. 이게 고대인들이 이해한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공짜는 아니었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수혜자는 돈으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에 평생을 바쳐서 그 후원자에게 절대적인 명예와 충성을 돌려야 했어요.
아, 명예를 돌린다.
네. 후원자 이름을 높이고 뜻에 순종하고 그를 위해 싸우는 거죠. 바울은 이 강력한 사회적 이미지를 가져와서 신이 인류에게 베푼 구원이 바로 이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후원행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신이 그냥 우리 불쌍하다고 머리 쓰다듬어 준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주적인 채무를 대신 다 내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과정을 설명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끌어오잖아요. 고대 노예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쓰는 법정 용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썼던 개념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구속을 설명하는 걸 가만히 보면 약간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선언해 놓고는 동시에 무언가를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하거든요. 신학에서는 이걸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 그 유명한 이미, 그러나 아직이네요. 영단어로 already but not yet.
네, 맞아요. 우리는 신의 압도적인 후원으로 이미 죗값이 지불됐고 자유인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고통받으며 부활이라는 완성된 구속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공존하나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약간 집을 사는 과정에 비유하면 확 와닿더라고요.
오, 집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 모아도 못 사는 강남에 엄청난 저택이 있는데 어떤 억만장자가 제 이름으로 매매 대금을 전액 현찰로 박아준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막 계약서에 서명 끝났고 집 문서가 완벽하게 제 손에 들어온 거죠. 법적으로 소유권은 100% 저한테 넘어왔어요. 이게 바로 이미의 상태인 겁니다.
아, 법적 신분은 이미 끝났다.
그렇죠. 근데 아직 이삿짐을 못 싸서 지금 살고 있는 빚에는 낡은 월세방에서 며칠 더 지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물리적인 현실이 바로 아직인 거죠.
와, 그거 진짜 완벽한 비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빚에는 방에 누워있다고 해서 그 집문서 효력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제 집은 이미 강남에 있는걸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 법적 선언의 절대성이거든요. 현실의 고난이 우리의 찐 신분을 훼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미래의 집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버텨낼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 진짜 큰 질문 하나 생겨요. 집문서가 제 손에 들어왔고 매매 대금이 완벽하게 지불됐다고 쳐요. 그럼 그 천문학적인 잔금을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냈느냐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바울은 그 잔금이 치러진 거래 장소로 아주 기괴하고 피비린내 나는 고대 기물을 지목합니다. 바로 속죄소죠.
그리스어 원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요. 여기서 분위기가 확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고대 이스라엘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던 황금 덮개를 말하죠. 1년에 딱 하루 그 대제사장이 동물을 도살해서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덮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방금 말씀하신 그 속죄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선언한 거군요.
맞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예수의 죽음에 완벽하게 겹쳐놓은 거죠. 백성의 죄가 무고한 동물의 피로 전가되던 그 원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주적으로 성취됐다는 논리입니다.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이게 진짜 소화가 안 되거든요.
너무 피비린내 나고 끔찍하게 느껴지죠?
네. 아니, 신이 그렇게 사랑이 넘친다면서요. 그럼 왜 굳이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를 쫙쫙 뽑아내는 희생을 요구하냐는 반발심이 확 들잖아요.
그냥 마법 지팡이 휘두르듯이 할 수 없냐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냥 야 오늘부터 다 리셋 내가 다 용서해줄게 이러면 안 되나요? 특히 자료 보면 바울이 이걸 신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과정이라고 묘사하는데 이러면 신이 약간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야만적인 폭군처럼 느껴진다고요.
아 현대인들이 정확히 그 지점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신학계 일부에서는 이 진노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빼버리거나 순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불편하니까 입맛에 맞대 바꾸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키나 박사님 자료를 보면 바울은 이 신의 진노를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들이밀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진노의 본질이에요.
진노의 본질이요? 우리가 아는 분노랑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우리는 보통 화를 낸다고 하면 차가 막혀서 짜증내거나 감정 통제 못해서 막 욱하고 폭발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화병 같은 거요?
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신의 진노는 감정적 히스테리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우주적인 정의에 기반을 둔 사법적인 반응입니다.
아, 정의로운 심판관으로서의 분노다.
맞아요. 막 약자를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악을 보고도 재판관이 다 괜찮아. 내가 사랑으로 다 덮어줄게. 이러면 그건 자비로운 게 아니라 부패한 재판관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고대 근동세계관에서 생명은 피에 있고 죄의 대가는 생명의 박탈, 즉 죽음이었어요. 신이 이걸 그냥 눈 감아주면 스스로 자기 공의를 파괴하는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의를 단 1%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인을 살리려면 누군가 그 죽음의 대가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대속의 메커니즘이 꼭 필요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십자가는 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한 곳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정의와 무한한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스스로 값을 치른 우주 유일의 합법적 거래소인 셈이죠.
와, 이 설명 들으니까 자료에 나왔던 간과하심이라는 개념이 딱 퍼즐처럼 맞춰지네요.
아, 처벌을 연기하셨다는 그 부분이요?
네. 바울이 그러잖아요. 신이 옛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바로 번개 안 내리치고 심판을 미루셨다고요? 이게 방관한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속죄소에서 완벽한 피해 대가를 치를 그 결정적 순간까지 꾹 참고 기다리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인내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 하나가 발생합니다.
부작용이요? 다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철저히 신의 일방적인 피해 대가로만 이루어지고 인간의 노력은 1도 안 들어간다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구약의 율법들은 하루아침에 뭐가 되죠?
헉, 완전 휴지조각되는 거네요. 당장 어차피 신이 다 갚아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착하게 살아 이런 반발이 나오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도덕적 폐기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바울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바울이 창세기 15장을 끌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그 여기셨다라는 단어에 집착하던데요.
네, 그리스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고대의 회계 용어예요. 장부의 승자를 딱 기입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장부에 쓴다.
아브라함이 신을 굳게 신뢰했을 때 신은 아브라함의 파산난 장부를 그냥 확 덮어버리고 그 위에 의로움이라는 자산을 강제로 적어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장부 기입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순전히 믿음 하나만 보고 이루어졌다는 게 진짜 충격이에요. 근데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었겠죠.
당연하죠. 어떻게든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졌다고 막 끼워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그 랍비들의 억지를 박살내려고 아주 객관적인 타임라인을 들이밀자려 해요. 전 자료 보면서 이 부분에서 완전 소름 돋았거든요.
하하, 연대기 불속이 정말 기가 막히죠. 유대인들한테 율법의 상징이자 신의 백성이라는 최고의 증거는 할례였잖아요.
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창세기 기록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건 창세기 17장이에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최소 13년에서 14년이나 간격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아람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이었어요. 완벽하게 이방인 상태였던 거죠.
와, 그러니까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를 갖기 무려 13년 전에 이미 법적으로 완벽한 의인 판결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결혼 반지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오, 이번에 결혼 반지인가요? 들어보죠.
그러니까 어떤 커플이 너무 사랑해서 혼인신고를 딱 하고 법적 부부가 됐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한 13년 지나서야 비로소 결혼 반지를 맞춰 낀 거예요.
네네.
그럼 반지를 끼기 전 13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부부가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반지는 그냥 이미 존재하는 언약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표일 뿐이지 그 금속 고리 자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요.
와,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정확히 그거예요. 할례나 율법은 결혼 반지처럼 이미 믿음으로 성립된 관계를 나중에 증명하는 후속 조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반지가 없다고 결혼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바울은 이 타임라인 무기로 유대교의 심장부인 쇠막 기도문까지 완전히 재해석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맨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외우잖아요.
네, 유연신 신앙이요?
바울이 묻는 거예요. 신이 한 분이면 그분이 유대인만의 신이냐? 당연히 이방인의 신이기도 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방금 그 타임라인을 딱 보여줍니다.
아,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았을 땐 이방인 상태였으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율법 없이 믿음만으로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의 완벽한 조상이 되는 기가 막힌 논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그럼 율법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기준에 미달하는지 보여주는 진단서 같은 거네요. 그거 자체로 우리를 고쳐주진 못하고요.
맞습니다. 불가능함을 깨닫고 믿음이라는 은혜로 도망치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아, 근데 여기서 저 또 완전 현실적이고 까다로운 질문 하나 번질게요.
네, 날카로운 질문 환영합니다.
아브라함 타임라인도 이해했고 십자가에서 제 파산장부 다 지워진 것도 알겠어요. 신의 그 압도적인 은혜로 제가 완벽한 신의 자녀가 됐다면
네.
그럼 이제 제 앞에는 고통 없는 핑크빛 꽃길만 쫙 펼쳐져야 정상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런 기대가 들죠.
근데 로마서 5장 넘어가니까 바울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고난을 자랑한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현실이 너무 비참한데 나는 아파도 즐거워 이러는 것 좀 마조해짐 같지 않나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독성 긍정 같기도 하고요.
겉만 보면 진짜 딱 그렇게 오해하기 좋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통 자체를 즐기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픈데 억지로 웃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왜 환난을 기뻐한다는 거죠?
바울이 주목한 건 고통이 일으키는 연쇄적인 화학 반응의 결과예요. 환난은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불순물이 제거된 연단된 품성을 빚어냅니다.
아, 약간 용광로에 금속 넣어서 순금 뽑아내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고난은 우리를 박살내려는 게 아니라 단련하는 용광로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단단한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울이 기뻐한 건 당장의 고통이 아니라 이 메커니즘을 통해 도달할 확실한 소망 때문이었어요.
무조건 정신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확실해서 버틸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그 소망이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요?
자료에서는 그 증거로 아주 충격적인 사랑의 대비를 보여주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에 찐 원수였을 때, 철저히 반역하던 상태였을 때 신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고요.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위해 죽었다. 여기서 확 논증이 맹렬한 사랑 고백으로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교리가 아니라 현실로 경험하게 해주는 게 성령입니다. 이번 자료 저자인 키너 박사님이 자기 개인적인 일화로 이걸 아주 생생하게 증명해 주셨죠.
아, 그 기도처에서 신의 음성 들은 이야기요?
네, 젊은 시절에 박사님이 신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속으로는 엄청 쫄아 있었죠. 왜냐하면 율법적인 마인드에 갇혀 있어서 신이 입을 열면 팩트폭행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너 어제 이거 잘못했지? 장부의 죄가 이만큼이야. 이렇게요? 완벽을 요구받는 현대인들이 다들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차가운 목소리네요. 너는 기준 미달이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 중에 들려온 마음의 음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규칙 위반을 읊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아이야, 널 너무나 사랑한다. 왜 내 품에서 도망치려 하느냐?
와.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묻는 박사님에게 신은 정죄하는 장부 대신 피 묻은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아라. 내 아들의 손과 발에 박힌 못,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크기란다.
진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실패를 폭로하고 성과를 내놓으라고 닥달하는데 복음은 그 십자가 영수증 딱 들이밀면서 다 지불됐어. 넌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어 라고 선언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대화 진짜 엄청나네요. 이제 우리가 걸어온 이 깊은 탐구를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의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입맞춤을 한 우주적 재판장 십자가에서 출발했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증인을 통해 할례받기 13년 전에 이미 믿음만으로 의로움이 장부에 기록되는 파격적인 판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의 나를 맡길 때 환난조차 소망의 도구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스스로 만든 완벽한 기준이나 남들이 강요하는 율법에 도달하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셨나요?
세상에 내 쓸모를 증명하려고 그 장부를 빽빽하게 채우려 애쓰시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2000년 전의 이 텍스트는 여러분한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그 피곤한 성적표 덮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치러야 할 잔금은 이제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 증명하려는 성과주의의 쳇바퀴에서 딱 내려와서 우주적 후원자가 쥐어준 그 완벽한 신분 안에서 쉴 때 비로소 두려움 없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에 던질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대 사회의 은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 말이죠. 은혜를 입으면 평생 후원자에게 명예를 돌려야 한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파산난 장부를 덮어주려고 우주적 속죄소에서 엄청난 피를 지불하고 심지어 원수였을 때조차 목숨까지 내어준 이 무한한 후원자에게 내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할 그 평범하고 지루하고 때론 버겁기까지 한 일상 속에서 명예를 돌려드린다는 건 과연 어떤 행동,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할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하루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이 우주적인 은혜에 응답하는 가장 멋진 무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